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행복을 나누는 하나교회 교우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로운 한 해가 또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갑진년이라고 하죠. 그래서 갑진 해를 보내자, 이렇게 많이들 인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느 해나 우리가 다 전망을 예상할 때는 다 힘들다 했지만, 특히 작년에는 경제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나 또 교회적으로나 힘겨웠던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새롭게 맞이한 첫 주의 수요일, 작심삼일이라는 말에 의하면 오늘까지는 작정한 대로 사셨겠죠. 네. 새로운 해가 되면 우리 인사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입니다. 인사가 그렇듯 우리의 기대가 어떻게 하면 복받는 삶을 살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신앙의 유무를 떠나서 모두가 그렇게 복을, 이 복 얻기를 힘을 다해서 애타게 원하고 찾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 있게 복을 손에 잡았다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흔하지가 않죠. 마치 애당초 세상에 뿌려진 복이란 것은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 복에 대한 인상 깊은 정의를 우리말 사전에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삶에서 누리는 좋고 만족할 만한 행운이나 또는 거기서 얻는 행복이야말로 복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복이라는 건 누구나 일상 안에서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애당초 어떤 이들에게만 발견되고 또 허락되어지는 거라면 너무 불공평한 하늘의 선물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의 삶이 너무 안쓰럽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지천에 펼쳐져 있는 복, 이 복이라는 것이 내 손에는 쥐어져 있지 않다면서 스스로 비천하게 내몰면서 살아왔던 겁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에게는 복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을 지나치지 않고 찾아낼 수 있는 이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골동품 감별사, 또 보석 감별사처럼 이 감별사라는 직함을 가진 직업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감별사들은 여러분 보시기에 다 뭐 시력이 2.0 이렇게 우리보다 더 좋은 분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돋보기 쓰신 분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분들은 볼 수 있는 것을 집중해서 제대로 볼 수 있고 보지 않아도 될 것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는 분들입니다. 결국 이 복이라는 것은 이 발견해내는 눈이 존재하는 이들에게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복이 곁에 있음에도 보지 못하고 잃어버린 후에야 아쉬워합니다. 특히 부부관계가 그렇죠. 그렇죠.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해볼까요? 옆에 사람을 바라보면서 또 집에 계시면 집에 있는 사람 생각하면서 당신이 나의 복입니다 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은 발견하는 방식이 아니라 복을 보지 못하게 하는 방식에 우리가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과 자리, 그 일상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다면 복은 영원히 발견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삶의 기쁨이 되는 이 복을 우리는 어떤 눈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기 원하는데요. 오늘은 에베소서 말씀을 읽어봤지만 여기에 병행하는 구절인 예언서 말씀에서 복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31장 7절부터 14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역시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에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때의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아멘. 아멘. 복을 좀 찾으셨나요? 자, 이 예레미야 말씀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100년이 지난 후 남유다에서 말씀을 선포하던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암담한 현실 너머에도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다는 말씀, 그 말씀이 참 힘이 되죠. 그런데 예언들을 접할 때마다 또 알 수 없는 답답함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의문들을 가지고 있죠. 대체 이 예언은 언제 성취되는 겁니까?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이미 100년 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서 흩어진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이 예언은 여러분 적어도 역사 안에서는 제대로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참 신기하죠. 예레미야 선지자나 또 그의 예언을 들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예언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언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 예언은 시대가 절망스럽다고 해도 기뻐해야 하는 이유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 가운데서 어떤 복을 발견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들어오시나요? 저는 이 부분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돌아오는 모습, 이 모습도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두말할 나위 없이 이런 것들은 참 좋은 일들입니다. 2024년 올 한 해에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참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종류의 기쁨과 복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서도 흔한 복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우리가 찾고 있는 그 기쁨, 우리가 찾고 있는 그 복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모든 좋은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죠. 처음 교회 공동체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서에서 우리가 발견해낸 것들, 이것들에 대해서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현실에 와닿지 않았기 때문이죠. 당시 교회와 그들의 삶에 이런 기쁨은 흔한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했습니다. 예수 공동체는 유대교회의 아류로 천대받았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오늘 말씀이 이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의 공동체여서 차별받기가 일쑤였습니다. 밖으로 보면 세상을 호령하던 이 로마 제국의 권세는 영원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서 이 세상이 요구하는 복이 아닌 전혀 다른 복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하늘에 속해 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땅에서는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땅에서는요,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땅이 아닌 하늘에서 복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참된 행복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경험할 때에만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들어왔고 하나님을 배워왔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강요해온 이 틀 안에서 하나님은 그저 늘 방구석 여포 같은, 현실 안에서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그냥 무능한 먼 미래의 구원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말들, 하늘에 속해 있는 신령한 복, 뭐 이런 말이 우리가 듣기에는 참 좋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은 전혀 실감이 나지 않는 그냥 무감각한 기쁨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무 멀리 있는 그냥 막연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복은 엔 크리스토,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성육신 사건도 우리가 이미 기다림의 시간을 가졌던 대림의 기다림도 또 성탄의 기쁨도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일 뿐 내게 임한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고 우리는 잘 생각하지 못하고 기억해내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 역시 하늘에 속한 복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라고 외칩니다. 자신이 만드신, 자신이 창조하신 땅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신령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이 복이 되실 수 있는 이유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기 때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실존적으로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건 문자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생생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는 사건입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은 그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라고 절망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으로서는 못하실 일이 없다라고 고백하게 만듭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야말로 땅에 떨어져서 그냥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해내고야 많은 능력임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긍정이 되는 하나님의 세계를 만나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으며 또한 지금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육신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사르크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냥 말 그대로 우리의 육체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서는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거죠. 다만 육체를 입고 계신 분이 그분 안에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 나눴던 것처럼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그것을 보증해 주셨죠. 영은 신령하지만 육체는 상대적으로 열등한 것이고 또 극복해야 하는 것으로 여겨졌던 모든 당시의 모함들이 이 예수님 때문에 비로소 그 모든 오해가 풀리고 벗겨졌습니다. 하늘에 있는 그 신령한 복이 내려오심을 통해서 이 땅이나 이 땅에 속한 삶이 무가치하고 더러우니까 하늘에 올라가야 된다라는 어떤 이 이분법적 신앙관이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실패하고 불행하다고 말하는 우리의 상처받은 삶도 이 예수님이 몸으로 삼으신 복된 인생이자 거룩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다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버려졌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이 찾아와서 함께 거하시는 세상을 향한 하늘의 복이 되니 기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에베소 교회를 지탱해 주었던 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를 지탱해 주었던 믿음의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라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집중하자 뭐 이런 말씀들을 듣는다고 해서 여전히 당장 눈앞에 놓여있는 문제나 이 바쁜 삶 속에서는 그냥 이것이 막연하고 한가한 소리로 들리기만 합니다. 이 세상이 구속하는 틀 속에 갇힌 채로 이 일상의 과잉에 내몰리면서 살아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가져다주는 삶의 능력과 신비를 일평생 맛볼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신지를 오해하곤 합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하나님의 구원은 없다라는 불신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세상에서 그냥 경험하게 되는 세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수준으로 여기고는 합니다. 그래서 불공평과 또 가난과 억울함을 없앨 수 있도록 교회와 또 사회를 개혁하고 시스템을 뜯어고치고 사회 정의를 이루는 일에 집착하기도 하는 거죠. 물론 이런 일들이 잘못된 일이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너무 필요하고 또 옳은 일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건 그것으로 세상을 구원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게 되어버린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경험했다는 건 개인적인 구원에 집착하거나 사회를 개혁하는 일, 그런 일들에만 매달리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막연해 보이더라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내신 하나님의 구원사건에 매달리는 것이 가장 최우선의 과제이며 최선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구원이 어디에 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보다 근원적이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구원사건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사건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집중하게 될수록 우리에게는 알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삶을 채웁니다. 그것이 바로 뭘까요? 그게 바로 복입니다. 그런 복에 사로잡힌 사람은 세상도 어찌할 수 없는 법이죠. 이 사도 바울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말할 때 아주 독특한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바로 욜로기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사전적인 의미가 놀랍습니다. 이 욜로기아 안에는 복이라는 뜻 말고도 찬양이라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예사롭지가 않죠. 오늘 말씀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야말로 단순히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높이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늘의 복이 임하기를 바라는 행위가 바로 찬송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허락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행복을 나누는 하나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고 또 어떤 일을 이루실 수 있을지를 우리는 이미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알 수 없고 줄 수도 없는 놀라운 세계를 이미 맛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2023년 그 시간들을 통해서 이 내일이라는 시간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작고 무능한지를 고통 속에 경험해온 우리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2024년, 올 한 해를 또 어떻게 지낼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지의 시간, 아무도 걸어보지 못한 그 시간을 구원할 수 있는 건 우리 스스로가 아닙니다. 선물처럼 주어진 이 올 한 해를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다면, 그러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이 유혹하는 사람의 영혼을 해치고 또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속되고 사특한 것에 우리가 마음을 두지 않고 늘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 해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한계에 사로잡히게 만들어서 마치 노예처럼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게 만드는 세상의 권세를 거부합시다. 삶을 구원하는 길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방법뿐입니다.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진정한 복,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루실 수 있는 일이 반드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이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눈을 크게 뜨는 겁니다. 2024년 새해가, 복의 새해가, 하늘의 신령한 복이 가득한 그 새해가 이미 우리 눈앞에 와 있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신 그 은혜를 감사드리며 아무도 걸어보지 못한 그 미지의 길 앞에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산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는 우리 교회, 우리의 삶, 우리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